오늘 사도행전을 하게 될 거고요. 사도행전을 하면서 바울서신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씩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바울서신의 개략적인 내용과 공동서신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맞춰지게 될 겁니다. 특별히 신약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건너뛰는 것처럼 보였는데 건너뛰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구약보다는 신약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개관에 많은 시간을 활용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바울서신은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열왕기 역대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선지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듯이 사도행전을 잘 이해하면 바울서신은 그냥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 바울서신이 저렇게 된 거구나 라고 하는 내용을 암기실 겁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나쁘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분명히 암기가 될 겁니다.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기계적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대하시고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죠? 흔히들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는 거죠. 그때까지 복음은 어느에게 누구에게 주어져 있었죠? 복음은 제한적이었어요. 한정적이었죠. 유대인들에게 제한적으로 주어진 그러한 유대교의 하나님, 유대교의 복음,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 내용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 가운데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은 온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지만 특별히 너희를 선택하는 이유는 그 세상의 나라에 대한 제사장 나라로 선택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제 조건에 보니까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확증적인 내용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실현되는 겁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렇죠? 그 사도행전의 결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목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히브리어를 구약성경을 할 때는 히브리어가 제목으로 많이 등장했었는데 신약성경은 뭘로 쓰여져 있다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와 비슷한 문자처럼 보여지는 헬라어가 있는데 그것으로 이제 쓰여져 있는데 프락세이스 아포스톨토 스톨론이라는 말로 쓰여져 있는데 아포스톨론은 사도예요. 사도들의 행적 뭐 이런 뜻입니다. 부름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들 뭐 이런 뜻인데 그런 의미로 헬라어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라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투스 아포스톨로쿰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도들의 행적 이런 의미로 담고 있죠. 한글 성경도 마찬가지죠.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의 어떤 행위에 대한 기록 이런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내용들은 사도행전 전체를 담아내기에는 조금은 역부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사도들이 그 일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이 어떤 은혜를 덧입고 그 일들을 감당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세요. 1장을 보게 되면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보세요.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결국 성령 하나님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려질 때까지. 근데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오순절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며칠 동안 제자들에게 보였어요? 40일. 50일이면 열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흘도 채 안 남았으니 조금만 더 참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막 가서 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이 내려질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내려져야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이방으로의 복음 전도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도들의 행전은 맞지만 원론적으로 살펴보면 성령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고 그 모든 일들의 수단으로 사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행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원론적으로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행전이란 말로 사도행전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무엇을 쓰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저자, 사도행전의 개요입니다. 저자는 누구죠? 저자는 누굴까요? 예, 누가죠? 누가 사도행전을 썼어요? 누가? 제가 말했잖아요. 묻는 게 아닙니다. 누가? 누가가 썼다고요. 누가인데 이 사람은 의사입니다. 의사고 유일하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 누가가 복음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음을 받는 지역, 누가가 태어난 곳은 어디냐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죠. 예루살렘 다음으로 선교의 어떤 본거지가 되는, 어떤 베이스 캠프가 되는 곳이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예요. 그 안디옥 지역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곳에 복음이 그만큼 많이 처음에 증거가 됐기 때문에 선교의 어떤 중요한 베이스 캠프가 됐겠죠. 그래서 누가는 그곳에서 헬라인으로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누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됐고 그 저자가 누가인 반면 수신자는 누구로 나옵니까? 데오빌로. 자 한번 보세요. 1장 1절을 보세요.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써보냅니다. 누가가 먼저 쓴 글은 어떤 글일까요?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누가는 두 편의 복음, 성경을 기록하는데 하나는 누가복음, 두 번째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던 사도행전. 두 가지를 다 누구에게 써보내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써보내고 있어요. 이 사람. 이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모릅니다. 조금 이따 한번 좀 살펴보기라고.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였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간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그분은 승천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했던 그 성령이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역사로 핍박이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에 교회가 태동한 지 2년이 채 안 돼서예요.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그래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도 참 무심하지. 조금 더 조직이 갖추어지고 조금 더 사람들이 늘어나고 조금 더 힘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때에 어려움이 닥쳤다면 아마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2년도 채 안 된 이 신생아 같은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산산조각 나게 하셨을까? 사실은 말이 표현이 안 돼서 그렇죠. 산산조각 난 겁니다.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모습은 성령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세밀한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점 등등해지고 견고하게 세워졌다면 어쩌면 복음은 이방으로 흘러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유대교의 복음으로 그냥 거기에 그렇게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들로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전도 대상으로 삼은 타겟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먼저 가지 않는다고요. 유대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더 견고해졌다면 아마도 우리에게 복음이 올 기회는 아마도 없지 않았을까. 그걸 아는 하나님께서 그 초기에 그냥 깨시는 거예요. 그 깨심이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들을 뒤에 가서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자인 누가는 어떻게 사도행전을 쓸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 예수님의 행적같이 그 조그마한 지역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면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난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도 가보지 못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돌아다니면서 전도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다 기록에 남지는 않았을 텐데 어떻게 누가는 그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같이 갔기 때문이에요.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2차 전도 여행 시 드로아 빌립보에서 바울과 합류를 해요. 원래 어디 사람이었는데요? 안디옥 사람. 안디옥 사람인데 이 드로아 빌립보까지 갔다는 이야기는 그곳까지 함께 따라갔다는 이야기예요. 전도여행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차 전도여행 시 예루살렘으로 갈 때 빌립보에서 바울과 합류하는 모습으로 사도행전 20장에 기록합니다. 누가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가 기록했던 사도행전 안에서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1인칭 복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라는 말은 곧 뭐냐면 누가 자신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우리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 자신만 포함시키지 말고 아 누가는 지금 자신의 이름을 쓰고 있진 않지만 바울과 바울의 일행과 함께 전도여행을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기서만 멈춘 게 아니라 바울이 1차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에 누가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2차 감옥에 있을 때에 함께 있었다라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마치 바울의 비서처럼 그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바울이 경험했던 많은 내용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나라하게 세밀하게 사도행전을 적을 수 있었던 것이죠. 반면 누가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던 누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하면 1장을 한번 보세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누가복음 1장을 시작하는 누가는 자기가 어떤 경위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기록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우리 중에 신약성경 86쪽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연구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내용을 쓴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전해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분의 기적과 그분의 행하셨던 일들을 연구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과 연관시키고 또 그 신학적인 내용들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어때요? 아니죠. 자기가 본 것이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기록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은 다른 사람들이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만큼 바울과 함께 간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바나바도 사실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가지만 2차전부터는 헤어지게 됩니다. 같이 안 가요. 그러니까 바울이 경험했던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이야기라든가 죽을도록 맞았다는 이야기라든가 이런 얘기들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누가는 아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쓸 만한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누가가 바울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에 관한 이야기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자였던 이 데오빌로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오늘 누가복음에 보니까 좀 더 세밀한 호칭까지 사용해서 그 사람을 호칭하고 있습니다. 카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서 많은 국무장관들이 카카라는 말을 썼다는데 누군지 정확히 모릅니다. 이 세 가지 정도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동생일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이 카카라는 말을 쓰는 것 보니까 고위층의 어떤 정치 지도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교회의 호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바울 서신에 관한 많은 내용들은 사실 교회 호칭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도 혹시 어떤 지역 혹은 어떤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로마 지도층의 이방인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가 제일 유력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3번입니다. 다 3번을 생각하고 있었죠? 아니라고요? 네, 여러분들 마음을 제가 다 금방 다 봤는데 3번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래 말합니다. 4절에 이는 가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이미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데오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함을 주기 위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올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로마의 지도층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복음을 확고히 세우는데 복음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좋은 영향,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기대 속에 아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 구절은 사실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들 다 암기하고 계시죠? 한번 암기해 볼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여기 보면 순차적으로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복음이 전대되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 순서대로 사도행전이 쓰여졌을까요? 안 쓰여졌을까요? 안 쓰여졌다면 제가 이걸 들고 나오진 않았겠죠. 그죠? 요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1장부터 7장, 8장, 3절까지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고 박해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분열하기 시작하는 내용. 그 분열을 통하여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게 8장 4절부터 12장까지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바울이라는 그 사울이 바울 된 바울이 나와서 1차, 2차, 3차, 4차 전도행으로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내용이 13장부터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사실은 성경이 이해되고 있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얘기는 잠깐 쉬었다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지 마시고 사도행전을 좀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